6월절 두 번째 메시지 강해기록 제5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난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기와 같아서 때로 좋고 때로 악하고 때로 일어섰다가 때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절반, 즉 피를 바르는 것을 하고서 뒤에 마땅히 행해야 할 절반을 이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뒤의 절반은 피를 바른 후에 반드시 계속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뒤의 절반을 보기로 합시다.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함. 그 밤에는 바로 피를 바른 그날 밤입니다. 피를 바르고서 계속하여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피는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며 외면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은 안으로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객관적이고 고기를 먹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요, 고기를 먹는 것은 몸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기 위한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방면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며 한 방면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요,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피를 발랐지만 그러나 나는 고기를 먹었는지를 묻겠습니다. 고기가 당신의 위장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당신에게 소화되어 당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뼈로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를 밖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명에서는 변화가 있기 어렵고 틀림없이 연약하여 한 명의 이기는 믿는 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피를 바를 때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간의 잘못이 있는데 바로 다만 하나의 방면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방면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우리 밖에서의 그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보고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으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만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의 역사만을 관심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방면의 역사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을 권하여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연약에서 구원하시도록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결과는 결국 우리가 전한 것을 반영합니다. 많은 신앙은 올바르지만 그러나 생명은 연약하고 때로 일어나고 때로 넘어지는 많은 믿는 이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서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야 하며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합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반드시 배불리 먹어야만 길을 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행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배불리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또한 그분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먹는 방법.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에 구워 먹는 것, 불은 성령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불에 구워 먹는 것이며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천연적인 역량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또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에서 다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떤 이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육체는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어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제자들은 날것으로 먹으려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불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한 영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있게 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합니다. 누룩은 죄를 가리키고 무교병은 죄를 제거한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마다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경에 말한 바대로 그는 밤에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또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지나야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를 바른 날 밤에 양고기를 먹어야 하며 그럴 때 죄가 제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는 칭의이며 하나는 거룩의 됨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얻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만을 주기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미워하지 않고서 또 거룩하게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피를 발라야 하고 또한 고기를 먹어야 하며 동시에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룩이 든 떡과 고기를 먹는다면 이 사람은 피를 바르지 않은 것이며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물론 이후에 범죄할 수 있고 죄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는 그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쓴 나물은 원문에서 특별히 가리키는 것은 없고 바로 일반적으로 모든 쓴맛이 나는 채소를 가리킵니다. 쓴 나물은 바로 근심하는 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원받으려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근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근심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벼이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날로 먹지 말고. 날로 먹는 것은 천연적인 영양의 모양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고기를 날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천연적인 영양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물에 삶는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물에 삶아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다 소화하라. 이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먹으려는 생각도 역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침은 바로 부활의 때를 말하며 바로 참으로 출애굽할 때를 말하며 들림받아 애굽을 떠날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아침이 되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활 때까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 설령 예수를 주로 그의 생명으로 영접한다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의 태도.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앞에 한 단락은 우리에게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먹는 것 외에 몸에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는 유대인들의 의복은 아주 넓고 단추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쉴 때에는 띠를 풀고 있다가 일을 할 때는 급히 띠를 띱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 12장 35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는 다 띠를 띠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목적은 길을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즉시 일어나 출애굽하여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그때부터 당신은 곧 한 명의 나그네가 되어야 하며 즉시 출애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은 나그네의 생활이며 그러므로 당신은 출애굽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를 바르고 또 고기를 먹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애굽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발을 신고는 에베소서 6장 15절을 따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하는데 곧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고 말하는데 역시 그것은 그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거할 때 신을 신지 않으며 길을 나설 때만 비로소 신을 신습니다. 길을 나선다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 지팡이가 집을 나설 때의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야곱의 지팡이였습니다. 야곱이 나가고 돌아오며 애굽에 있을 때 일생 이 지팡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이후로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자이며 다시 세상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서 곧 애굽을 떠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거니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안에 어떤 책에서 땅에 사는 이란 말을 가장 많이 말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계시록에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애굽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손안에 오직 하나의 지팡이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즉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의 길에 불과하며 당신이 죽었을 때는 하나의 무덤에 불과합니다. 무덤과 길 이외에 더 이상 기타의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거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당신은 틀림없이 분깃이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고향, 산업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잘못 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하면서 왜 여전히 애굽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다만 애굽의 부추, 마늘, 각종의 식품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탄의 고통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의외로 사탄이 준 작은 호의를 기억하고서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어떠어떠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셨더라면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렇게 썩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교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원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일은 약간 엄중합니다. 믿는 이는 누룩을 제해야 합니다. 누룩은 효모로서 밀가루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은 날부터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누룩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악독, 사악입니다. 누룩이 없는 것은 바로 성질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칭의와 구원이며 애굽인들의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누룩을 제하는 것은 거룩해 됨이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누룩을 제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즉 주님의 첫 번째 오심부터 두 번째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일간 계속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피를 바름이 없이 누룩을 제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를 바르고서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거룩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련한 것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발랐지만 그러나 누룩을 제거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들은 바에 따르면 유대의 유월절에 어떤 목수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가 왔을 때 아주 자세히 모든 물건들과 모든 부분마다 다 조사하여 정결케 하여 절기를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날 저녁 갑자기 하나의 자루 안에서 곰팡이가 생긴 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감히 손으로도 만지지 못하고 두 개의 막대기로 그것을 집어서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외하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만약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집니다. 주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은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이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을 제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분별됨이 없게 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누룩을 제하지 않는 것은 애굽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년 왕국 안에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누룩을 제하는 것은 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그 악한 사람을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마땅히 범죄한 사람은 빵 속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을 마땅히 쫓아내야 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말한 바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이 여섯 가지의 죄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쫓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죄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면 어떤 손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5장에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합법적인 제명은 바로 천년 왕국 안에서 제명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제명을 당한 것은 가나안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당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국을 예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많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네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살아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두 명의 죽은 사람 야곱, 요셉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과 죽어서 휴거되는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아, 오늘날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적지 않지만 그러나 누룩을 제하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형제자매들이여, 유월절은 당신을 무교절로 인도합니다. 피를 바르고서 또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피를 의지하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피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피동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룩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능동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힘써 누룩을 제거해야 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탄을 이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다만 모든 죄인을 멸할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장 1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바로 지금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보혈로 산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신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사람마다 구원받은 그날이 바로 그가 팔린 날입니다. 노예는 돈으로 산 것이고 종은 돈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팔린 사람은 그 자신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은 매번 이 일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팔린 노예, 즉 하나님께서 사신바 된 이라고 말합니다.